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3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발가락 시를 쓰는 이흥열 시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중증뇌성 마비 장애인으로 오직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쪽 발가락을 가지고 시를 쓰는 분입니다. 돌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고모가 이 어린 아기를 뒤로 엎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된 것이죠. 아버지는 자신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루 종일을 이 아이가 혼자 보내야만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약 한 채 지어 먹이지 못한 채 17살이 되었을 때야 겨우 병원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흥렬 시인은 모든 것을 원망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인생을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죽지 못했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면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어머니의 등에 엎여서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합니다. 손으로는 연필을 쥘 수가 없어서 왼쪽 발가락에 연필을 끼워서 글을 배우고 시를 썼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그가 쓴 글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깃들기 시작하면서 원망했던 마음, 가족을 미워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다 풀어놓으면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원망이 아닌 희망의 시가 그의 가슴 속에서 한편 한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술 한번 떼기조차 힘들었던 발가락으로 겨우겨우 써내려갔던 그 시가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가 되었습니다. 평생 자기 힘으로는 숟가락을 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에 어설프게나마 자신의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밥을 떠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붙잡아 주어도 일어나기 힘들었던 그가 혼자 힘으로 다리에 힘을 얻어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도 해서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주하면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52살에 늦장가도 가게 되었고 손이 아닌 발가락으로 청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넥타이도 멜 수 있고 피아노도 능숙하게 연주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도 발가락으로 청소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발가락으로 넥타이를 매는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은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절과 절망이냐 아니면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 또한 그냥 업으로서 묻혀져 버릴 것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의미가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일을 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6절 말씀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야기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부여가 되었고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 한 장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예수는 없다고 소리소리 지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언젠가 제가 마음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에 저는 처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저의 귀에다 대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을 제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뻐하고 막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물론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그냥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만남이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들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만남으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은 주님에게는 우연이 아니죠. 예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 대한 계획을 여러분 개인 개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서 남편을 보내어서 아내를 보내어서 전도자를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남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만났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면은 그 만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만남을 의미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죠. 처녀 총각이 선을 봤는데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냥 헤어져 버리면은 그 만남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여인이 남자를 따라가서 그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은 그 만남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루살렘 어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그 만남은 단순히 나 예수님 한번 만났어 그냥 예수님을 구경한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따라갔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과의 동행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누우며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몇 차례는 나가보죠. 또 몇 년 다니기도 합니다. 다니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딱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만남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사탄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를 따르라고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렇지 않은 자를 살펴보면 본인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겠지만은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면 다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온갖 현혹하는 것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나방이 불을 따라서 가다가 죽는 것처럼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내게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사탄이 유혹해 놓은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귀의 팔복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마귀의 팔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복이 있지만은 마귀를 따르는 사람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수 있으며 남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하여 교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 일에 인색하여 흥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따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사실 이것은 예산일은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 그리고 아버지 세베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물과 아버지는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물은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던 소중한 직장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직장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말씀은 여기에 내 인생을 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따르면서 닮아가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삶을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내 방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곳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아무리 힘든 곳이어도 따라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최종 종착지는 가나안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의 소원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중간에 이들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숭배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에게 이상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물리쳐 줄 테니까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불러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은 지키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적으로 했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나는 포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 더 이상 할 수 없다. 나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목적으로 해서 만약에 올라갔더라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광야이냐.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한번 선택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그 광야는 힘든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곳이 꽃이 피는 천국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죠. 근데 어리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마 했던 그 어떤 선물들과 그 축복, 그 복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눈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빠져버리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초가 삼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소중한 분으로,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군대가 미국 군인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포로들을 다 죽여야 되겠는데, 그냥 죽이면은, 무조건 죽이면은 국제적인 문제가 걸려 있죠.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죄수들을 감방에 가득 모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굶겼습니다. 그리고는 빵 한 덩어리를 그곳에 던져 넣었습니다. 며칠 동안 굶고 있던 이 미국 병사들에게 빵 한 덩어리가 던져졌을 때에 그들의 눈빛이 막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살벌한 눈빛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얼른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군목이, 그곳에 함께 잡혀있던 목사님이, 여러분 이것은 적들의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뜯어먹다가는 서로를 죽이는 꼴을 당하게 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왕 우리에게 이 넉넉한 떡이 아니니까, 떡을 넉넉하게 먹을 수 없다면은 제가 목사이니까 이 조그만 떡덩어리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십시다. 이때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찬식을 하십시다. 그러자 떡을 쥐고 있던 사람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어차피 이 떡을 가지고 다 먹지는 못하고 잘못하면 서로를 죽이고 죽일 것 같은 그 분위기였는데, 성찬식을 하자는 말에 숙연해졌습니다. 찬송이 들려졌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빵을 조금씩 떼어서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그들은 이 떡을 먹으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 조각의 빵에 감격과 감사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죠. 얼마 후에 독일 군인들이, 그들이 아마 싸우고 난장판이 되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죄수들의 얼굴이 빛이 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작은 빵덩어리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간수들조차도 그 감방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제일 소중한 분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고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은 버려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그물을 내려놓았고 아버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버려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몽골에 선교사로 간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내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언어가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의 미래는 창창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셨고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내려놓는 과정들이 어려웠습니다만은 그는 죽어가는 영혼들, 몽골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이 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이 세워놓았던 미래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로 가면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염려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지식도 내려놓았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다 내려놓았고 심지어는 사역의 열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꼭 붙들고 있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내려놓는 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너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거 내려놓으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과 평강,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사님의 아내가 발에 통증을 느끼고 팔을 잘 움직이지 못했을 때에 산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슴에 난 작은 멍울을 발견했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악성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입원시켜놓고 선교사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물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아내를 잃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기도하다가 아내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감동과 함께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결코 이 문제가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어려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아내는 건강하게 선교사 사역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으면은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동안에 그것은 위험합니다.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딸을 서울로 보내면서 참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슴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혹시 사고 당하면 어떡하나?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혹시 일 당하면 어떡하나? 딸을 서울로 보내면서 이런 생각에 막 사로잡혀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딸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뉴질랜드로 공부를 의학도 배우고 그리고 선교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떠났는데요. 하필 떠나는 그날 태풍이 오고 있다는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비행기가 태풍의 그 영향권에 혹시 들어가면 어떡하나, 혹시 추락을 하면 어떡하나, 이 쓸데없는 걱정을, 혹시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장애물들이 이 마음속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딸도 사실은 제 아내와 저를 통해서 우리의 딸로 이 땅 위에 왔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소유권을 하나님에게로 이전을 시키면 그때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때부터 감사가 있고 평강이 넘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96년 전에 드림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려놓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물을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그의 아내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아내는 이전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을 하는 아내로 되돌려 받은 것이죠. 물고기 잡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셔서 더 엄청난 일에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내려놓으면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